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회복의 사전 정의는 이렇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음. 이것이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을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몸이 건강해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건강이 뭐했다 그러죠?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결과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회복, 진정한 회복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자기의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바로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몸이 아픈데 나는 몸이 안 아파 라고 하면 회복될 수 없죠. 그리고 몸이 아픈데 제대로 진단받지 못하면 그거에 따른 합당한 약이 처방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회복이란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직시한 문제, 건강상의 정서상 신체적 여러 부분에서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바로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앙적인 회복도 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이 주님 앞에서 놀랍게 생기나게 되는 그런 회복을 원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회복, 신앙의 회복은 사실 결과적인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시작은 언제 있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처한 신앙의 문제점, 내가 처한 삶의 현장을 바로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까요? 육신의 몸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될 때도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는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범한 그 죄를 직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냥 잘 숨겼다가 시간 지나면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의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죄된 문제를 바로 직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바로 직시하고 자백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돌아설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의 회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범했던 그 죄를 바로 직시하고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회복의 시작점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영안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죄가 직시되어지고 자백되고 대가를 지불하고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점을 경험하는 귀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회복의 시작을 시작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뉘우칠 회, 우리는 그 잘못, 그 죄를 직면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온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아주 풍성하게 대접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형들이 애굽에 대한 모든 경계심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가지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찰나에 요셉이 자신의 군대들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청지기를 함께 보내면서 그 청지기에게 무슨 말 할지도 그의 입에 넣어줍니다. 청지기가 말했던 내용이 오늘 보면 4절 후반부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행하니 악하도다. 우리는 너희에게 선의를 베풀어서 그 곡식을 주는데 너희가 어찌 우리 주인인 애굽의 총리의 은잔을 숨쳤느냐라는 것이죠. 호의를 받았는데 어찌 그 호의를 악으로 갚았느냐라고 그들을 호통칩니다. 요셉 형제들은 억울하죠.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떠나가는 그 입장, 다 잘 풀렸어요. 곡식이 떨어졌는데 곡식도 얻었고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므온도 풀려났고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했던 베냐민도 드디어 그들과 함께해서 모든 곡식을 다 하고 돌아가는 그 입장에서 보면 날은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결코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청지기에게 세 가지로 그들에게 반론을 합니다. 첫 번째 반론 7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코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당신 처음에 헷갈렸잖아요. 우리 첩자라고 생각했는데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둘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갈 때 곡식을 가지고 가는데 그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 곡식 값이 그들 자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이번에 갈 때 예전에 받았던 그 돈과 함께 또 다른 곡식을 살 돈도 함께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지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훔칠 생각이 있었으면 전에 가져왔던 그 돈을 안 가져왔겠죠. 그런데 전에 받았던 그 돈과 함께 이번에 살 곡식의 돈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어찌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변론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9절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 당시에 잔을 훔쳤다고 사형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잔을 훔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애굽의 호의에 반항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일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당신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요? 자신들은 자신 있었어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것이 아니다. 우리는 훔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첩자도 아니다. 우리는 단지 곡식이 부족해서 곡식을 사나왔던 가나안의 형제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청지기가 나이 많은 사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그 곡식 자루를 찍기 시작합니다. 곡식이 다 보일 때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순차적으로 내려가는데 은잔이 발견되지 않죠. 그러자 형들은 안도했을 거예요. 거봐, 우리가 무슨 도둑이야. 말도 안 되는 거야. 누명을 씌웠는데 끝까지 다 되고 난 후에 도로 곡식을 챙겨서 우리는 집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형제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단언했는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료가 찍히면서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애굽 총리의 은잔이 딸랑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형들은 큰 충격과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냐민은 현행범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형제들이 다시 애굽에 돌아갑니다. 이 상황에서 형들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만 내려두고 모든 곡식을 데리고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느냐라고 꾸중할 때 우리는 데려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실수한 거예요? 당신의 아들 맨 마지막 베냐민이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쳤는데 우리가 어찌 그를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떠날 때도 얘기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아들을 잃으면 잃어버리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데려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놈이 뭐 한 거예요?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쳤는데 우리가 어찌 그를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만 데려다 두고 가족들은 곡식과 함께 본향으로 귀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처럼 그들이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요셉에게 했던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베냐민만 애굽에 팔고 자기는 돌아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20년이 넘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요셉을 빚으셨던 것처럼 그의 형제들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행동이 달라요. 그리고 결코 그를 혼자 두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슬픔으로 애굽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옷을 찢으며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유다, 넷째 아들인 유다가 16절 초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아니죠.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거 누가 넣은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항변해야 되는데요. 유다는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이 상황들이 뭐 한 거예요? 자신들이 행한 악,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뭐예요? 자신의 죄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직시했고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들이켜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본문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눈앞에 있는 총리가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운이 나빠서 누군가의 모함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끌려온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드러내셨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우리가 지금 이 형벌을 받고 있다. 억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땅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참된 회복은 잘못된 죄를 올바로 직시하고 바라보고 자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행했으니까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덮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회사 갔는데 깨끗하게 하려는데 김과장도 이대리도 다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회 통념이다 라고 다 그렇게 한다라고 그냥 죄를 무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라보니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내가 죄를 졌다라고 자백하는 것,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요,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주변 사람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고칠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20년이 넘는 동안 고백은 안 했어요. 대신 뭐 했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나의 동생을 애굽에 팔아 넘겼다라는 죄책감에 자신을 괴롭게 했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을 자기의 입술에 내보이며 하나님 내가 이것이 정말 죽을 죄였다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 지어서는 안 될 죄라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꽁꽁 품고 죄책감에만 시달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게 몇십 년 전의 일일 수도 있고요. 도저히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 죄가 크냐 작으냐, 죄의 질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것을 한 번 했냐, 백 번 했냐, 죄의 양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를 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바로 직시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내가 졌던 죄지만 그거를 바로 직시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것을 기억에서 지우는 게 편해요. 아무것도 없는 양 덮어두는 게 편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죄를 끄집어내래요. 직시하래요. 자백하래요. 아파하랍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지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이 사건처럼 그 죄가 드러나고 직시하고 자백해라. 이것이 회복의 첫 시작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백되어지지 않은 죄, 나만 안고 끙끙 앓고 있었던 죄책감의 죄가 있었다면 그 죄를 바라보고 아파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므로 회복의 첫 시작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첫 시작점이었다면 두 번째, 고칠 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전체를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합니다. 자신과 형제들이 살기 위해서 베냐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10명 형제들이 대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노예로 들어가겠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거예요? 아니에요. 처자식들이 있잖아요. 10명과 자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 머물면 언제 오나 기다리는 자기의 모든 처자식들이 다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양식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해요? 다시는 그 죄 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요셉에게 했던 그 행동, 그것들을 통회하고 동일한 죄를 또 짓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그것에서부터 돌이키겠다는 단호한 결정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사람만 종살이 하면 돼요. 베냐민만 노예로 있으면 모든 가족이 곡식을 가지고 처자식을 만날 수 있어요. 눈 한 번만 찔끔 감으면 다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해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왜 그래요? 성경은 회복의 시작은 아파하고 직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돌아서는 것이 회복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 타산이 안 맞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종이 되겠다는 그 말에 요셉이 한 번 더 그들의 마음을 흔들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형제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 번은 다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총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다. 너희 다 종될 필요 없이 누구만? 은잔이 나온 그 한 사람만 노예가 되고 너희들은 평안히 돌아가. 내가 그렇게 허락할게. 이게 명령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한 번쯤 야, 내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누가? 애굽의 총리가 명령하니까 이건 어때요? 어쩔 수 없이, 그쵸? 나는 그냥 종이 되고 싶었는데 애굽의 총리가 말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 마음은 전했어. 근데 총리가 명령하니까 어떻게 해요? 베냐민아, 미안하다. 어떻게 했냐? 총리가 명령하는데 하고 얘 남겨두고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곡식을 들고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 뭐예요? 샬롬입니다. 근데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자기 막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면 그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았어요? 시원할 줄 알았어요. 편해봤던 동생이 없어지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샬롬, 자신들이 평안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팔아놓고 나니까 20년의 생활이 뭐예요? 살았으나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서로 볼 때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가슴하며 눈물 치는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의 삶 가운데 내가 어찌 이를 지은 죄를 줬을까? 입 밖으로 내진 못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평안한 삶을 살지 않았던 자신들의 20년의 삶을 보면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아이만 혼자 두고 평안히 돌아가는 게 평안이 아니라는 것들을 아는 것이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들이 다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시험해요. 베냐민과 형들을 나눠서 괜찮아, 얘만 종살이하면 너희들은 갈 수 있어 라고 하며 처음 요셉의 사건과 비슷하게 모든 상황들을 남기지만 그들은 다시 그 죄 짓지 않고 다시 그 행동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사실 18절부터 34절은요, 유다가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구구절절 자신들을 변호하며 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구문이에요. 그것들을 다 읽지 못하니까 맨 마지막 33, 34절만 제가 여러분들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18절부터 34절에 있는 내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제가 대신 종 될게요. 이 아이 보내주세요. 애굽의 총리요, 당신에게 있어서 노예가 되는 것이 무엇이, 노예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노예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제가 대신 노예가 되어서 평생 당신을 섬길 테니 저 막내 아들 아무것도 모르는 베냐민은 제 아비에게 돌려보내소서. 제가 그 죄값을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에 요셉을 팔았던 유다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종이 돼서 그 죄값을 다 치르겠다. 그러니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때까지 요셉이 총리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쇼하면 그가 우리를 용서해주고 이런 계산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게 성립되면 정말 유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 평생 보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돌아서겠다라는 결심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 원래 상태로 돌아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생기가 돌면서 예배가 살아날 수 있는 회복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눈물 한번 흘린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로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시작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울고 통회하였다면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에서부터 돌이켜 다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수백 번 결심해 보셨잖아요. 안 돼요. 나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예배 시간에 뜨겁게 눈물 흘리고 나가면서 바뀌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지적으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내가 나를 확신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놀랍게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죄를 직시하고 아무 죄 없는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신 분이 성경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마름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직면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의 삯은 사망이기에 예수님이 유다처럼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 대신 저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죄의 모든 값을 하나님 제가 담당할 테니 하나님의 백성들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분은 실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의 채찍, 그분의 절망, 모든 것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평안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번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고백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를 다 깨끗이 하셨어요. 대가를 지불 완료 다 끝내셨습니다. 이미 행하신 그 길에 우린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게 해주신대요. 깊은 신앙의 수렁 가운데 계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서 다시 한번 일어남으로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시면 됩니다. 가사의 말씀처럼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갖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직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죄를 아파하십시오. 통회하십시오.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용서하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는 이 죄 짓지 않고 돌아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며 다시 이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영혼을 긍휼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 그 은혜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달라고, 긍휼하게 여겨달라고, 내 죄가 보이게 해달라고, 아파하게 해달라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의 죄를 보며 아파하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죄를 자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직시하며 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며 눈물로 그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사함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영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죄 다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대가를 짓고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라 말며 다시 그의 십자가를 다시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회복의 시작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으로 그 죄를 바라보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믿음을 허락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함께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독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고 아파하며 통회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학교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